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VOA 세계 뉴스입니다. 개성공단에 유입된 달러 임금의 70%가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상납되고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고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14일 한국 KBS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 규모와 경로를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달러 임금 가운데 70%가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유입된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치적사업, 사치품 등의 구입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모두 미국 달러로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근로자들은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심각한 노동권 착취라고 지적해왔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이런 우려에도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해 운영을 계속했지만 북한 정권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해 가동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관련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예산안이 아닌 다른 현안으로 국회를 방문해 연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연설 일정을 16일 오전으로 요청했지만 앞으로 국회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는 대통령의 책임과 김정은 정권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정보작전 방어태세인 인포콘을 한 단계 격상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정권이 대남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군이 인포콘을 한 단계 격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포콘은 전체 5단계 가운데 준비태세인 4단계에서 향상된 준비태세인 3단계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하지만 북한의 특별한 사이버 해킹 시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이후 주요 정부 기관과 시설에 대한 북한군의 사이버 공격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앤토닌 스켈리아 미국 연방대법관이 79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은 13일 오전 미국 남부 텍사스의 한 휴양시설에서 노환으로 숨졌습니다. 보수 성향인 스켈리아 대법관은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에 지명돼 30여 년간 종사해왔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스켈리아 대법관은 비범한 인물이자 법관으로 동료들의 존경과 신망이 두터웠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스칼리아 대법관의 타결을 애도하며 머지않아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다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보수계와 공화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타이완 당국이 지난 6일 발생한 지진 실종자 수색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총 116명이 숨졌다고 타이완 당국은 밝혔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서쪽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7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상 B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관련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운반 로켓 광명성호는 조체 105 2016년 2월 7일 9시에 평안북도 절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46초 만인 9시 09분 46초에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지금 여기서 들으시는 대로 지난 7일 오전 9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리고 북한에서 발사한 그 예정 기간보다도 좀 빨리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날짜 시간에 대해서 어떤 고려가 있었을까요?
사실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바로 그 첫날 발사한 것이죠.
네.
7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기간으로 통보한 시일은 2월 8일부터 25일 사이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6일 날, 그러니까 발사 실제로 이뤄진 하루 전날이죠. 이 북한이 이것을 수정해서 통보합니다. 국제해사기구에 이 통보를 하기를 7일부터 14일로 수정한다. 이렇게 다시 통보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새롭게 7일이 포함되어 있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군당국이나 이런 정보당국에서 자, 이 기상 여건만 허락하면은 7일에 바로 발사를 감행하겠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실제로 7일날,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통보한 첫날 곧바로 발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한은 어떤 고려를 했을까? 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내부 결속 또는 김정은 체제에 말하자면 권력을 좀 더 공고하고 과시한다라는 의미,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었고, 날짜에 대해서도 2월 16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기 때문에 광명성,
네.
그래서 2월 16일을 어간으로 한 그런 발사 기간을 예측한 그런 전문가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월 7일 곧바로 첫날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자, 이 기간 중에는 날씨가 좋으면 어느 때든 발사하겠다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고,
네.
기상 여건이 제1의 고려사항이었다. 발사와 관련해서는,
네.
적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위성과 로켓에 대해서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방금 뭐 북한 아나운서의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북한 시간으로 지난 7일입니다. 오전 9시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북한이 그 서해 발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서해 발사장에서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 로켓을 광명성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뒤에 그 진행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발사 후 2분 뒤에 1단 로켓가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410km 떨어진 서해상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이 보호 덮개, 영어로 그 페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로켓 보호 덮개가 있습니다. 이 보호 덮개 페어링이 740km 떨어진 제주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고요. 2단 추진체 낙하 지점은 2300km 떨어진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로켓 그 인공위성이죠. 북한에서는 그 광명성 4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 9분 한 49초 만에 그 지구 인공 그 인공위성 궤도에 올랐습니다. 당초 이번에 좀 발사된 높이가 커졌다는 뜻에서 지난번에 발사한 2012년에 발사한 그 장거리 로켓 그 은하 3호보다 좀 대형 더 큰 로켓을 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번에 쏜 그 광명성 로켓은 지난 그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와 그 대개 좀 비슷한 재원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1, 2단 분리에 또 성공을 다 했고 또 정상적으로 지구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 은하 3호보다 또 그 위성보다는 좀 기술이 향상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북한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관측들도 있죠. 윤국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네.
그 광명성 4호죠.
네.
광명성 호가 로켓이었고요. 그 인공위성에는 북한이 광명성 4호라는 명칭을 부여했는데요. 예상대로 지구 궤도에 진입해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민간 기구가 그 인공위성 그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광명성 4호는 지구 궤도를 예정대로 일정한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 텀블링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공중제비를 돌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제대로 돌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그 말하자면 지상과 교신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본래의 목적인데요. 이 북한은 지구 관측 위성 이렇게 쏘아 올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날씨 정보라든지 또 농업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그 북한 지상에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북한 당국이 발표한 것도 없고요. 또 그래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북한은 이전에도 그 인공위성을 쏘아올려서 지구 궤도에 올린 적이 있지만 그것이 지상과 교신을 하고 있는 데는 의문이 있고요. 실패했다는 분석이 대체로 많습니다.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으로서나 아니면 그 관련 공식 국제 기구로서부터 그 이 위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나 또는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그러면 이번 발사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모두 습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북한이 뭐 지난 98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그 장거리 로켓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해왔고요. 그동안 뭐 조금씩 그 성능이 나아졌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완전하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기술을 모두 습득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의 기술을 다 하려면은 발사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뛰어난 그 로켓 엔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단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개 뭐 1단, 2단, 3단 로켓가 그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분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북한이 쏜 것은 그 단분리에 실패해서 중간에서 폭발한 적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단분리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올라간 다음에 유도 기술 정확하게 어디로 그 목표 지점까지 올리는 이런 유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CBM 같은 경우에는 그 재진입 다시 일단 그 성층권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 만 킬로미터 정도를 날아서 지구로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을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성능을 보면은 일단 그 발사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과 이번에 전부 다 발사에 성공적으로 했고 단분리도 또 지난 두 번 연속으로 다 성공적으로 됐고요. 또 유도 기술도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북한이 당초 예고한 대로 그 단분리와 그 낙하 지점들이 떨어졌고요. 또 로켓 엔진도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지 않았냐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ICBM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진입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성층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지집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그 최고 그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마하 20, 그러니까 약 음속의 20배 정도로 속도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섭씨 한 6,000도에서 7,000도의 고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일 여기에 그 핵탄두를 실었을 경우에 탄두가 이런 고열과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고요. 또 고열을 견디는 재료 기술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것은 그 인공위성입니다. 따라서 지구 그 우주로 올린 것이고요. 아직 그 재진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은 아직 완전하고 확보하기 아니지 않은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북한은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고요. 많은 분석가들 또 북한에서도 또 사실은 우리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 또 얘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현 단계에서 위성이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일단 그것이 최대 목적은 아닌 것이라고 볼 때 어쨌든 차츰차츰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과정인 것만은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서 이번에 그 로켓을 쏘아 올린 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그 비난, 규탄 이런 언급들이 그야말로 본물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이 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에 미국의 군 당국은 이것이 즉각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로켓을 쏘아 올린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장거리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 절차의 하나라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한 것이었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박 대통령과의 그 전화 통화 외에도 미국의 CBS 방송과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CBS 방송과 7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북한 지도부의 행태를 그동안 쭉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놀랍지는 않았다.
네.
그러나 우려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아울러서 그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북한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민들을 제대로 먹어 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기, 그것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민생에 대해서 한국 북한 주민들의 우려를 나타냈죠. 그리고 또 이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말하자면 여기에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만은 미국의 정치권도 역시 참 크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마자 백악관 국무부 등이 즉각 나서서 그 이 같은 그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리고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즉각적인 경고를 보냈고요. 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유엔 안보리의 그 사만서 파워 대사도 즉각 그 안보리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고 그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그 지적을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의회도 상당하게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미국의 그 상원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그 표차로 그 통과를 시켰습니다. 북한의 그 4차 핵실험과 그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이 법안이 북한의 그 현금 유입, 금융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 날 그 전체회의를 열고 그 법안 이름이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날 표결에서 그 상원은 그 찬성 96표, 반대 0표,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만장일치로 그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모두 26명의 의원이 나와서 그 발언을 했는데요. 총 7시간에 걸쳐서 그 여러 명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들 한 목소리로 북한의 그 이 같은 그 핵, 미사일 이런 개발에 대해서 그 규탄을 하면서 이 같은 북한 행동이 그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고요. 특히 북한이 제기되는 위협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 주민들을 먹이는 민생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핵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요. 또 이번에 그 법안에 통과된 그 법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북한의 그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핵이나 미사일 같은 것이죠. 핵 미사일의 확산과 관련된 것을 막고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그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직접적으로 개발된 북한 당국자 관계자들을 그 제재하는 건 물론이고 만일 중국이든 유럽이든 일본 사람이나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됐으면 그런 사람들도 제3자도 반드시 제재를 해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금까지 그 미국 의회에서 그 통과된 그 대북 제재안보다는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정치권에서 특히 의회에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의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금 또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 있어서 또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이런 방식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참 관심거리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박근혜 한국 대통령,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총리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자,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예, 그 역시 그 두 정상들,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네.
아,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공통적인 게 있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복수의 결의를 위반한 그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유엔 안보리에서 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그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도 전화 통화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는다.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다. 이런 얘기가 역시 주조였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는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이제 한국 정부가 이 독자적인 제재 방안의 하나죠. 개성공단의 전면적인 가동 중단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의 대화에서도 이 양자와 다자 차원의 제재 조치를 북한에 대해서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찌감치 그런 개성공단과 관련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성공단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 로켓 발사에 대한 한국 당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 당장이 굉장히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한국은 당초에 그 북한의 그 로켓 발사 움직임이 있기 전에 이 같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마라 그러고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요. 북한은 그 한국 정부는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 청와대는 그 로켓의 발사 직후에 청와대 국가안보회의를 열고요. 이 문제를 논의했고 또 청와대 그 명의로 그 북한의 이 같은 그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동북아와 이 지역의 그 평화 안보를 깨는 행위라고 가장 강력한 그 어조로 그 비난을 했고요. 또 저희가 뭐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계속되는 그 핵 또 장거리 그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성공단 그 가동 중단이라는 굉장히 초강경한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예, 그 한 가지 제가 좀 보탤 게 있는 것은요. 이 사실 그 한국 정부의 반응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조태용 1차장 명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구를 보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요. 이 그동안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 왔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제안 그리고 이런 것으로 시간을 또 기다리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이러는 것들이 북한의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는 대화에 대해서는 접어놓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내비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지적들입니다.
네.
결국 예상했던 대로 한국 정부는 상당히 강한 조치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도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두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현재 그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북한이 그 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10일 날 그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 5~6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재안은 구체적으로 그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또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그러니까 미화로 약 $870가 넘는 금액의 북한 송금에 대한 금지, 이건 내용도 있고요. 또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해서 10만엔 초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도 시켰고요. 또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또 해당 선원의 입국 금지, 또 자산 동결 대상 등의 확대를 포함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엔 안보리가 계속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한국, 일본 등이 그 이 같은 그 다자 차원의 그 제재,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외에 별도의 그 독자적인 제재로 북한을 하나씩 지금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국제적인 눈이 이제 중국으로 쏠려 있는데요. 중국의 반응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의 반응은 사실 그 4차 핵실험 때 우리가 잘 알은 대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관련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그 분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그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어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발사를 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4차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로 유감을 표명했고요.
네.
우려를 나타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은 화춘잉 대변인은요. 이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당사국들이 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사태를 더욱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해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 잘 아시겠지만 아, 그 중국 외교부는 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고 했을 때 아, 그 이전에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은 아, 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나라다.
네.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만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이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중국 정부는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아, 그 좀 낮은 차원에서 아, 그 다른 주변국들 일본, 한국, 미국이 보이는 입장과는 좀 온도차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그렇군요. 자,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한때 묶어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동안에 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한 달이 훨씬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유엔의 제재가 안보리의 제재 논의가 사실 별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 그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이 한국 정부 외교부 당국자가 밝힌 바로는 유엔 안보리가 앞으로 제재 결의를 논의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뭉뚱거려서
네.
4차 핵실험과 또 장거리 로켓 발사 두 가지를 다 묶어서 하나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 그 안보리 결의를 위한 논의는 아직 큰 진척을 이루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아, 그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안보리 결의 초안을 아, 중국 정부가 일단 검토를 하고 거기에 아, 반응을 보였다라는 정도가 있지만요. 이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이사국들 전체에 회람이 됐다거나 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네. 자, 이 그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역시 참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은 먼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그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방금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하는 한국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관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가 한 5만 5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아, 그 임금이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 흘러들어갔다.
네.
이게 바로 지금 방금 들으신 홍영표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성공단의 임금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네.
통일부 장관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더 이상 막고 그러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에 대한 그 강력한 제재인데 그 목적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정도는.
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그러면 실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그 현금 문제를 좀 보면요. 그 한국은 지금까지 그 개성공단을 통해서 임금조로 이제 현금을 주고 있는데요. 연간 약 1억 달러의 그 돈을 그 북한에 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한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탈한 5억 6천만 달러의 그 현금이 북한에 유입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그 1년 무역 그 총액이 한 70억에서 한 80억 그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현금만을 놓고 보면 한 70분의 1 이 정도 되니까 이거를 1억 달러를 끌었다고 해서 당장 북한 경제가 큰 무슨 그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의 그 현금도 현금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성공단에 약 북한 근로자가 한 5만 5천 명 있고요. 4인 가족 쳤을 때는 약 20만 명 정도가 개성공단으로 생계를 그 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이 그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그 현금 수입도 현금 수입이지만 그것이 줄은 효과와 함께 북한에 대한 그 상당한 그 정치, 사회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대해서는 잘했다 뭐 이제 그런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그 일부 언론들 보도를 보면 아, 그 중국 측에서 그런 지적을 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자, 국제사회 되고 한국 정부는 이 북한의 이런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아,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들 일부 주변국들이 보기에는 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 그 개성공단에 상당한 아, 그 외화가 들어가는데 달러로
네.
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솔선수범해서 미리 본을 보일 수 있느냐 아, 그런 아, 지적들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아, 이제 국제사회에 대고 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고 이러는 맥락에서는 먼저 우리가 아, 그거를 꼭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뭔가 솔선수범해서 아, 먼저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해서 미온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북한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북 압박 또는 제재 동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네.
한국 정부 일각에서 그런 분석들을 하는 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석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자, 북한도 여기에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 역시 또 초강경 대응으로 나왔는데요. 북한의 조치 좀 알아보죠.
네, 한국의 그 박근혜 정부가 그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이런 그 발표라고 조치를 취하자 북한도 여기에 반발해서 상당히 강경한 그 수를 뒀는데요. 북한의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남 조직이죠. 조평통이 그 성명을 내서 개성공단을 그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하고요. 한국 측이 돈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선을 모두 동결한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1일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과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또 남북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개성공단 안에 있는 한국 측 기업 그 설비 물품과 관련해서는 설비와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며 추방되는 인원들은 개인 물품에는 다른 물건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한마디로 개성공단에 있는 각종 설비, 물자 이런 거는 그대로 놔두고 몰수 조치라는 겁니다.
네.
몸만 빠져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요. 또 동시에 그 11일 오후 5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11일 오후에 전원 그 개성공단에 있던 그 한국 그 근로자들이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네. 자, 한국 근로자들이 무사하게 또 철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한국 국민들은 상당히 마음 졸이면서 텔레비전 그 화면을 지켜보고 그랬었는데 참 이 기업인들이 딱하게 됐습니다. 기업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 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에 지금 두고 나온 원자재, 부자재, 완제품, 그 반제품은 거래선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정부 당국에서는 북쪽에 요구를 해서 그 당국 간에 좀 협상을 해서라도 좀 해주시기를 좀 간절하게 좀 희망을 하고요. 또 북쪽 당국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걸 판단해서 기꺼이 협조해 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 딱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그 당부의 얘기인데, 네, 업체들의 피해 규모 지금까지 대강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그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금 그 설비 투자에 들인 돈만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 8억 3천만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를 하나도 못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재고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업 중단에 따른 신뢰도 하락. 기업으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유형, 무형의 피해를 다 합치면은 한국 돈으로는 2조 원, 그러니까 달러로는 16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보상을 해달라.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협회 관계자들은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더 한국 정부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개성공단 단순한 공단이 아니라 남북 화해의 상징적 존재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동이 중단되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완전 또 냉전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어떻게들 보시나요?
예, 중요하게는 일단 현재 남북 간에 있는 마지막 그렇던 대화의 끈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개성공단이었는데 이 개성공단이 이제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남북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요. 군 통신선도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개성공단 지역을 이제 북한이 거기에 군사 지역으로 선포를 이미 한 상태고요.
네.
여기에 만약에 병력을 배치하면 근로자 대신에 여기에 북한군 병력이 배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개성이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그동안 공단으로서 완충제 역할을 했다.
네.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만을 준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했던 것처럼요.
네.
이렇게 말하자면 대화와 그리고 교류 협력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보면 경제적인 차원만을 넘어서 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남북관계의 그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적어도 많은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는 남북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걱정스러운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연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처음에 그냥 제일 끼어들기가 쉬운 데가 많은 사람을 쉽게 채용을 할 수 있는 데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동네에 있는 식당을, 그게 쌈밥집이라고 고기를 굽는 집이었었는데.
한국 정착 9년 차인 탈북자 김기숙 씨. 김기숙 씨의 첫 직업은 고기 쌈밥 식당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봉사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식당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쪽이 다 마스터를 하고 하다 보니까 1년 안 되게 좀 했었는데 너무 제 나이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직업은 없는 것 없는 대형 할인 상점에서 손님을 응대했던 일용직 일꾼.
그러고 그렇게 하고 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한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외로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린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싶어 찾았던 직업이었습니다.
술도 이름도 다양하고 맥주도 다양하고 뭐 너무 새로운 게 많아가지고 정말 항상 막 수첩에 적어놓고 이거를 적어놓고 외우면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를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순간 최선을 다하자.
식당에서도 대형 할인 상점에서도 언제나 열심이었던 김기숙 씨.
그 영업이라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사가 기본이잖아요. 인사를 하고 무슨 몇 그램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100점이 나온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새로운 일을 겁내지 않았으며 배운다는 심정으로 늘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한 3년이 지나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를 마스터를 했는데 그 의류에 대한 옷에 대한 이런 또 이게 되게 막 부럽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금융자산관리사 김기숙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때 좀 미흡한 점이 내 옷을 좀 사입으러 가면은 사이즈 얼마세요? 신발 가면 사이즈 얼마예요? 대답을 못했어요. 모르니까. 이북하고 여기는 뭐 신발도 그쪽은 무슨 35문, 37문 이렇게 사거든요. 37문입니다. 뭐 알아봤었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이즈별로 사이즈도 다 틀려. 각양각색으로 틀려. 브랜드마다 틀려요. 도대체가 모르겠더라고요. 야, 요 놈의 옷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나왔어.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그 백화점 쪽으로 갔어요.
옷가게, 신발가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려야 했던 것이 참 아쉬웠던 때였습니다. 여차하면 튀어나오는 북한 말씨가 신경 쓰였고 몸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도 남과 북의 표현이 달라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었는데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면 이 아쉬운 것들을 툴툴 털어낼 수 있는 옷가게 점원이 되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뭐 알바천국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찾았는데 그때 백화점 쪽에 아울렛이랑 옆에 붙어 있었어요. 아울렛에서 그 아디다스 골프웨어 테일러메이드 하는 데서 사람을 찾더라고요. 전화를 했죠. 직원분을 이렇게 찾으시는데 어떠시냐고 제가 지금 여기 딱 하고 싶은데 좀 써달라고 했더니 전화가 바로 왔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아,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 끊고 이게 다시 전화가 오시는데 내일 아침 시간이 어떠냐고 10시에 만나자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옷도 그냥 옷이 아니라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입는 고급 옷과 골프 관련 잡화를 파는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보시더니 웅케이 웅해 주시더라고 쉽게 취직을 했어요. 네, 해가지고 그때까지만은 다들 자신감이 있었지 젊고 하니까.
어렵지 않게 면접은 통과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식당에서 소주, 맥주 이름을 외웠던 것처럼 이 골프라는 운동의 모든 것도 배우고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도 진짜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막 사이즈도 그래 막 수첩에다가 적고 외우고 저는 진짜 그 특히 또 다른 브랜드가 아니고 골프라는 거는 신발부터 시작해 골프화부터 시작해서 세트를 맞춰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한 분이 오면 티를 하나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바지도 팔게 하고 뭐 티도 팔게 하고 모자도 팔아야 되고 골프 장갑도 팔아야 되고 골프화도 맞춰서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령이 필요했습니다. 김기숙 씨의 적극적이고 친화적인 성격이 꼭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다른 골프 의류 매장 직원들에게도 싹싹하게 대했고 기숙 씨의 매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더 친절한 마음을 담아 물건을 팔았습니다.
거기에도 경쟁이에요. 뭐 울시라던가 스페리어라던가 옆에 무슨 팬텀이라던가 뭐 그 다음에 루이카스텔 막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판매를 제일 잘했답니다. 판매를 잘해가지고 오시는 분은 사투리를 쓰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북에서 왔습니다. 저는 서슴없이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북에서 와가지고 혹시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아니 중국은 아니에요 하면서 이북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자고 왔으니까 그래서 계속 막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막 고객님들 왔다가도 그냥 안 가셔. 커피 한잔 주세요 그러면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이러고 하시다가 단골이 되시고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고 당당히 밝히고 나니 누구에게도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밝고 활기 넘치는 사람이 있으니 손님들은 당연 기숙씨의 매장을 먼저 찾았고 이웃한 다른 매장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의 매상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기숙 씨에게도 울적한 때가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표정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자존심이 김기숙 씨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슬럼프요. 하다 보면은 뭐 제가 또 못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항상 잘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추궁도 들을 때도 있고 사람이 또 서로가나 생각이 틀리면은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서로가나 그 속에 감춰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고 솔직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섭섭함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이겨냈던 거죠. 네. 이겨내야죠.
팍팍하다는 한국의 도시 생활. 게다가 북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한국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극과 극이죠. 그쪽에서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돼요. 이북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 하면 시간을 때우고 그냥 뭐 그렇게 거기서는 딱 일을 뭐 9시 시작했다면 점심시간 딱 해서 1시간, 2시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무조건 6시면 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힘들게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은 그냥 먹고 월급 들어오고 먹고 사니까 그렇게 경쟁력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면 하루 일을 마쳤던 북한에서와는 다르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실적을 내야 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노력을 더해야 했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시기와 질투 정도는 웃으며 감내하는 무던함도 발휘해야 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솔직히 그렇게 뭐 판매를 한다던가 하는 그 사이에 정말 힘든 일들도 많죠. 사람이 하는 일들인데 어떻게 다 저라고 그렇게 쉽게 막 판매를 잘하고 이랬을 거예요. 저도 슬림퍼도 많이 빠지고 서로 그냥 서로 간에 대한 이런 트러블도 많은 가운데서 그거를 다 헤쳐나가면서 제가 이겨냈던 거죠. 어떻게.
그러던 어느 날 바쁘게 집으로 가던 퇴근길 지하철역 계단에서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일을 하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다가 지하철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일을 그만뒀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동안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그 바람에 신명나게 일했던 옷가게에 나가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 정도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속상해요.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님이 한 몇 달, 두 달 동안은 사람을 안 찾으시고 혼자 하시다가 힘드시잖아요. 그 일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사람을 찾았다고 전화 오셨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치료 다 해봤고 일단 뼈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있다가 그래서 찾은 직업이 여기예요.
병원에 입원하던 중에도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보험 청구를 도와주는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병원에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예전에 이렇게 가입을 했었는데 한국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다리가 딱 끊어지니까 제일 먼저 보험 설계사부터 찾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설계사님이 잘 해주셨어요. 해가지고 병원에도 뭐 어느 병원에 계속 인도해 주시고 치료를 받게끔 해주시고 또 보험 나중에 보험료 청구도 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 한 달에 한 번씩 부어두었던 보험이 기숙 씨가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아들이 다쳤을 때 큰 몫의 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 때 뭐 그 일단은 이 사회에 와서 모두 한국 분들이 하시는 분이 보험은 꼭 들어놔야 한다, 들어놔야 한다 하니까 아 이거는 필수구나. 왜? 자본주의 나라는 내 준비는 내가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심치는 않았어요. 보험금 뽑아가면서도 아 이거를 내가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아파도 그래도 내 통장 잔고가 무슨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저의 몸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긴가민가 하고 들어두었던 보험인데 어떻게 청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이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뭔지 막 속 시원히 뭐 이렇게 다리 불러졌을 때 니는 어떤 특약을 가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고 돈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거를 딱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잘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확증권을 안 받아야 모르겠고 그래서 아 이를 배워보자고 시작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뭐든 시작은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서울 생활로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어려운풋이 이해하고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보험 증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자격증도 따야 했습니다.
언어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정말 처음에는 그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모르는 용어가 들어오니까 머리가 아팠는지 그래서 처음에 쳤을 때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거 포기를 하면 안 되지. 내가 시험을 못해서 공부를 못해 떨어졌다는 건 참 막연한 일이잖아요. 안 되겠다. 그 다음날 바로 쳤는데 바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실전이 들어갔던 거죠.
보험 설계사로서 실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보험 상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숙 씨의 고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실 줄 아셨어요, 처음에?
몰랐죠.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이런 일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꿈에도 생각 못했고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한국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를 걱정했던 북한 사람 김기숙 씨.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제일 자본주의적인 보험 상품을 파는 직업을 갖게 됐고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시작한 한국 생활에서 인맥이 바로 성공의 토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뛰어든 것입니다.
네, 그때부터 실전이 시작되고 하루 밤을 자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고민스럽고 그 처음에는 막 거절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절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런 분들은 바쁘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꼭 거절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꼭 전화가 오셔가지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금융자산관리사 탈북자 김기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